제5장 하나님의 의. 우리는 어떻게 사람에게 죄가 있게 되었는가를 보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죄가 없다면 사람은 구원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의 오므로 사람의 범죄가 더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사람에게는 죄만 있었을 뿐 범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올 때 사람에게는 죄뿐 아니라 범죄도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에게 죄가 있고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마음이 가득하실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즉시 은혜를 주실 수 없고 곧바로 영생을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난관 또는 난제를 해결하신 후에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은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문제로서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역대의 많은 신학자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선입견과 자기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다른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보기로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당면하시는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부합되어야 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구원은 반드시 그분 자신에 부합되고 어울리며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성품과 일하는 방법, 그분 자신의 길에 위배될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범죄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범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의의 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가로로 된 방법이든 세로로 된 방법이든 다 사용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리 원칙을 따지지 않고 다만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주의하지 않고 다만 구원만 받으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수속이나 방법이 어떤가를 주의하지 않고 구원받기만 하면 마음속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구원은 대체 어떻게 임하고 어디로부터 오는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적이 돈을 손에 쥐는 것만 관심하고 돈이 어디서 오는지 상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는 옳고 그름의 사상이 없고 공의와 불의의 사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여,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입니다. 비록 우리는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우롭게 구원하셨는지 그르게 구원하셨는지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분 안에는 사랑이 충만하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반드시 올바르게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셔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셔야 가장 의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구원하셔야 가장 의로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셔야 그분의 준엄함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구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의롭게 구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계속 언급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셔야 그분 자신의 의에 부합되는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영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절차이자 하나님의 길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분 자신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원함에 따라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고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나 공의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란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의외의 문제와 결부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근본적으로 그것은 쉬운 일이며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으며 그것은 소망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만일 이때 의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만 좋다, 다음부터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그냥 지나치시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심판하시지 않고 율법대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간과되어지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중 한 형제가 좋지 않는 일로 정부에 의해 감금되었습니다. 그가 범한 일에 약간의 과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그의 잘못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나는 난징에 가서 이 일에 관련된 몇몇 사람들을 찾아가 아무개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움을 좀 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홉 명은 이 문제에 착수했고 함께 아홉 번이나 회의를 열었으며 열 하루 동안 그 사람을 구할 방도를 강구했습니다. 우리를 돕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요. 그를 풀어줄 권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를 풀어줌으로써 우리가 법을 어기게 되는데 우리는 다만 법을 어길 수 없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를 풀어주는 동시에 법적으로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면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법적인 면에서 통과되지 않고서는 그분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의 제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상관하지 않고 임의로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임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주 가운데 달리 무슨 율법이 있으며 무슨 공의와 진리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의가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입니다. 오늘날 은밀히 뇌물을 받는 사람이나 사적인 인정 때문에 남을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은밀히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부당하고 불의하며 이를 탐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랑을 갖고 있을지 모르나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불의 가운데 두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의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의에 근거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할 때 그분은 즉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분의 의에 근거할 때에는 반드시 공의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그분의 의의를 손상시키지 않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야 죄인을 의롭다고 하면서도 그분 자신을 불의에 처하지 않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서 자신을 불의 가운데 두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죄인을 가장 공의롭게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죄인의 죄를 가장 공의롭게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때 가장 공의롭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임. 그러므로 성경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3장 25절 후반부와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두 단어가 잘못 번역되었는데 그 오류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번역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두겠습니다. 여기서 이는 이라는 말은 없애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에서 또 하나의 잘못된 단어는 또한입니다. 헬라어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분을 의롭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은 이전 시대의 문제를 다루고 26절은 현 시대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전 시대의 문제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한 것이고 현 시대의 문제는 신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25절은 구약의 문제이고 26절은 신약의 문제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4000년 동안 계속 율법을 범하여 죄와 범죄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그들이 침륜당하고 멸망하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400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계속 참으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에덴 동산 직후에 불못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선악과의 과실을 먹은 후 아담은 즉시 불못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이 참으시고 간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간과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를 길이 참으시고 간과하신 것이 의인과 불의인가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간과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은 단지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법을 어기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평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법을 어기거나 불의하게 구원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전에 사람이 지은 죄과에 관하여 그분은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역시 그분은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때 사람들에게서 그분이 의롭다는 말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상하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뒷문으로 들어온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정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구원 받으려면 당당하게 구원 받아야지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것은 옳지 않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탈세하거나 밀수하는 식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무릇 탈세하거나 밀수하는 식으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성품과 관계되고 그분의 도덕성과 존엄성에 관계되며 그분의 율법과 공의에 관계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의의 문제를 상관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좋다, 좋다, 너를 통과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 중에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하나님도 무조건 좋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죄를 범한 당신이 죽든 말든 멸망하든 알든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여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없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사랑이 없다면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당신에게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은 나와 무관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 없고 죄만 있을 때 이것은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감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사형당하거나 총살을 당해도 우리는 매우 평화롭습니다. 이것은 그의 죽음이 나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일은 간단하며 손쉽게 해결됩니다. 문제는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를 구출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그에게 죄가 없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또 그에게 죄가 있어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이것도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에게 죄가 있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내가 의롭지 않아서 대충 처리하고 뇌물로 그의 목숨을 구한다면 문제는 쉽게 처리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의롭다면 이런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이런 은밀하고 속이는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나는 법을 어겨가면서 그를 풀어주려고 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죄와 의는 결코 서로 융화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사실이요, 죄도 사실이며 의 또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융화시키려면 우리를 구원하면서도 그분의 사랑을 만족시키고 그분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걸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이 바로 이런 걸작품입니다. 그분은 능히 우리 사람을 죄에서 건지시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지극히 의로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구속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요구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아주 강한 말입니다. 만일 사랑만 있고 의가 없다면 주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도 전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공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 자신께서 친히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의의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치시고 자기 뜻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와 냉담한 태도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 죄를 범하였으나 그냥 통과시키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나사렛 사람 예수는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분이 되십니다. 만일 공의의 요구가 아니라면 나사렛 사람 예수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오신 것은 공의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하나님의 다스림은 죄에 의해 붕괴되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는 세상에서 파괴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발밑에 짓밟히고 하나님의 거룩 또한 사람에 의해 짓밟혔으며 하나님의 권위는 사람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에 의해 오해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마귀는 비웃었고 천사들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타락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긍휼 없이 죄를 심판하신다면 그분은 사랑이 없는 분이 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통과시키시고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의롭지 않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고 동시에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의롭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사람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다음 두 마디를 강하게 말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친히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심판하시지 않으면 의가 없게 되고 심판하시면 사랑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났고 동시에 그분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나타냄.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큰 대가를 지불할지언정 그분의 의를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포기하신다면 십자가는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포기하시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죽게 할지언정 그분의 의를 보존하셨습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짐이 우리 몸에 놓였는데 그 짐을 우리에게 지게 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불의하게 되고 지게 하자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자신께서 지셨습니다. 짐을 짊어지심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벌을 받는 것은 의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지만 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형벌을 그분에게로 돌리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이기도 하고 공의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공의의 문제를 해결했고 또한 사랑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뒷문으로 들어온 물건과 같은 구원이 아니고 밀수하여 얻은 구원도 아니며 탈시하여 얻은 구원도 아니고 법을 어기면서 얻은 구원도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을 거치고 분명하고 정당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죄를 용서받았거나 하나님은 값없이 죄를 용서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속죄가 있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당신이 법규를 어겼다면 법정은 당신에게 벌금 1,000원을 내라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형벌을 받아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형벌을 받은 후에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정죄된 후에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죄를 받고 나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형벌을 받고 나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가령 마 형제는 부자이고 나는 그에게 빚을 진 사람인데 내가 진 빚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1만 달란트와 같은 액수라 합시다. 돈을 빌릴 때 나는 그에게 빚진 금액과 돈을 갚을 날짜와 만일 갚지 않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는 내용을 쓴 차용증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에게 가서 빌린 돈을 이미 다 써버렸고 지금은 불경기라 돈을 갚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재 먹을 것과 거할 곳조차도 문제라고 말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그냥 지나가게 하고 차용증도 도로 돌려달라고 애걸한다면 그가 돌려주겠습니까? 마 형제가 차용증에 얼마를 내게 빌려주었는지를 기재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까지 그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 약속을 나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그도 지켜야 합니다. 채무자로서의 나의 약속은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는 것입니다. 채권자로서의 그의 책임은 내게서 돈을 받은 후에 차용증을 내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돈을 받지 않고 차용증을 돌려준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사랑으로서 거기에 사랑은 있지만 공의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 마음대로 용서하는 것은 불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대로 용서하신다면 그분은 불의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만일 마 형제가 차용증을 그냥 내게 돌려준다면 그것은 내게 좋지 않는 영향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나로 돈을 함부로 쓰게 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소홀히 여기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용서는 베푸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고 나에게는 좋지 않는 영향을 가져옵니다. 마 형제가 의롭고 동시에 나도 빚을 갚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은 어느 형제가 돈을 빌리기 위해 내 집에 왔었습니다. 그는 형제라기보다는 교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 돈을 빌리러 왔을 때 나는 그에게 친구여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돈을 빌리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네 형제님 어쨌든 돈을 좀 빌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나는 그에게 돈을 그냥 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가 형제들 가운데서 여러 차례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각을 해보고 나서 결국 돈을 거저주지 않고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가 요구하는 액수를 그에게 주면서 언제 갚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돈 갚을 날짜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돈을 갚아본 적이 없으며 돈을 빌리는 것이 그의 습관이고 그의 생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려줄 때부터 나는 돈을 돌려받으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갚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 좋지 않다고 느꼈고 그렇게 하면 그가 앞으로도 계속 돈을 빌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돈을 갚아야 할 날짜를 정하게 하고 또 그날이 가까워졌을 때 특별히 편지를 띄워 돈을 갚을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그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맞고 집에 돌아가 아내를 만나보면 뭔가 알려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돈을 갚기 전에 나는 봉투에 동일한 액수의 돈을 넣어 그의 아내에게 전달해주면서 남편이 오면 네 형제님이 이 돈으로 빚을 갚으라고 조금 전에 이 돈을 가져왔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가자 그의 아내는 조금 전에 네 형제님이 이 돈으로 빚을 갚으라고 하셨어요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그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보니까 전에 내게서 빌려간 돈과 동일한 액수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내 집으로 와 내가 준 돈으로 내게 빚을 갚았습니다. 여기에는 의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니 거기에 사랑이 없고 돈을 갚지 말라고 하자니 내 자신이 의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그에게 빌려준다고 말했고 갚지 말라고 말할 때 내 자신이 불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도 불이하게 될 뿐 아니라 돈을 빌리는 그에게도 좋지 않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가 제 멋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같이 행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진 1만 달란트를 갚을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스스로 갚으라고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에게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나에게 갚으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갚지 말라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이 의로우시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하나님 자신이 갚아주셨습니다. 빚을 요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빚을 갚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빚을 받지 않으면 의가 없게 되고 빚을 갚으라고 하면 사랑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빚을 갚도록 요구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셨기 때문에 사랑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빚을 갚으신 분이 곧 빚을 요구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구속의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 예수님 위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가 심판받았다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이미 심판받았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갚으신 빚을 그분께 돌려드린다고 말해야 합니다. 내게 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불법적으로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나온 것입니다. 내게 빚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빚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빚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이미 빚을 갚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주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 곧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증거인 피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구약에서는 피를 피장 안으로 가져가 7번씩이나 뿌려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피를 언약궤 위에 씌운 자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든 죄인에 대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셔야 하고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나는 내가 마 형제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할 돈이 없자 그가 어느 날 내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빚진 1만 달란트를 갚아야 합니다. 나는 일을 허술하게 함부로 처리하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1만 달란트의 돈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내일 내 집에 와서 갚고 차용증을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다음날 나는 차용증을 돌려받기 위해 그 돈을 가지고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령 내가 그에게 돈을 건네주었을 때 그 돈을 받고서 그가 이 돈은 어제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이므로 차용증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합시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돈을 돌려줄 때 차용증을 돌려주지 않을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제 그가 돈을 내게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했다면 나는 다만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게 돈을 주었고 내가 그 돈으로 빚을 갚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불의의 문제입니다. 만일 그가 의롭다면 내가 빚을 갚을 때 마땅히 차용증을 내게 돌려주어야 합니다.